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명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하는데 해야겠는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30일 동안에는 세계 각지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위한 기도가 쭉 30일 동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내디스크에 보시면 이 기도 책자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 챙겨가시고 오늘 하나씩 챙기세요. 그냥 그리고 챙기시고 새벽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무슬림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무슬림의 어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이고 무슬림들은 하여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무슬림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것을 필생을 소원으로 삼고 그래서 메카를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하고 나면 이게 자기들끼리 뭐 머리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메카를 순례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해마다 이렇게 메카를 순례합니다. 그게 이제 7월에 메카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자기네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카도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무슬림들이 정말 죄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여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씩 기도하는데 나가실 때 한번 챙겨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의외로 가볍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뭐 이런저런 말 없이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아마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세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는 모세의 거취를 결정하거나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부족장이었어요. 모세는 부족장 아니고 모세가 속한 이 집안의 부족장은 이드로였는데 이드로 입장에서 모세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 딸을 보내는 것이고 손주를 보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이드로에게는 딸만 7이었어요. 그런데 딸만 7이었던 집에서 아마 모세가 이드로의 어떤 대표적인 아들 역할 내지는 그 집안의 총무 역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를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가게 하소서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어떤 아주 순적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할 때 아주 순적한 길이 열리면서 또 주님께서 모세를 많이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얼마나 멋진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고 그리고 던졌을 때 뱀이 된 지팡이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한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큰 이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더욱이 장차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껏 도와주시고 아무도 모세를 이렇게 거스를 수 없도록 이 사명이 아주 확실하게 성취가 될 것을 또 주님께서 약속으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보면 4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거다 경고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것도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아들이 많아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장자는 그 유산도 두 몫이나 받을 정도로, 장자라고 하면 정말 그 집안의 대표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전부 다 처음부터 설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 발걸음 뛸 수 있는 자리 보여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면 또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일 자체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더 큰 거거든요. 일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 천군 천사를 보내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뭐 큰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큰 기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른들이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즐거울 때가 손주 손녀들이 춤추는 거. 춤 잘 추는 아이들 많지만 내 손녀가 춤추는 걸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은 잘 춰서가 아니고 그 어떤 관계와 교감과 즐거움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마찬가지로 어떤 거룩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그저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명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복으로 누릴 때 오늘 본문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4절부터 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3절에서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선포하신 하나님이 24절부터 방금 읽었던 26절을 보시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십보라가요 당장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미디안에 살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요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여행할 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왜 뒤늦게 할례를 했느냐 하면 광야에서 난 자들은 광야에서 나올 때 다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고 그냥 이게 생식기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광야 여행길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이렇게 할례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너무 중요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지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내 언약을 배반한 거다. 주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마 미디안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십보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십보라가 당장 이 아들의 포피를 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 모세는 뭔가 이제 출애굽을 이끌어야 해요. 근데 누가 출애굽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근데 십보라가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당장 알았어요. 어쩌면 할례를 하지 못한 것이 십보라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이게 아들의 생식기의 끝을 베어낸다는 것은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일이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십보라가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 여정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 참작하셔가지고 이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 혹은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높은 수준의 헌신, 좀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좀 더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려야 될 큰 복인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혹은 더 크게 헌신하려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